머리말. 저의 전 사제 생활을 통틀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강론이 내 구미에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할 때 외에는 남이 쓴 강론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강론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제들이 다 저처럼 남이 쓴 강론에 반감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동료 사제들이 이 강론집의 유용함을 말하지 않았던들 저는 감히 이 강론집을 끝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론은 강론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말이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남이 쓴 책에서 본 아이디어를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묵상한 바를 보태서 강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설교자 자신의 강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론집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동료 사제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낸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제들이 강론을 중요시하고 강론의 질을 향상시키려 늘 애쓰는 것을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사제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강론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읽었으나 많은 사제들은 이 지시를 정확히 실천할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례 현장 35항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강론은 전례 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예식이 허락한다면 더 알맞은 자리가 예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경과 전례의 셈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이는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전례 헌장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례 주년의 흐름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을 해설하는 강론은 전례 자체의 한 부분으로서 크게 권장된다. 더더군다나 주일과 의무축일에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는 중대한 이유 없이 강론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52항. 그렇다면 강론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저와 비슷한 입장이 있는 사제들을 돕기 위해 저는 이 강론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강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강론은 복음이나 독서에서 어떤 한 구절 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뽑아서 이것을 골자로 하느님의 말씀과는 연관성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무시무시한 교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의 전례가 백성들을 이끌어들이게 되어 있는 바 거룩한 잔치와 연관성이 없는 교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전례 헌장에서 나타난 강론은 전례 자체의 한 부분입니다. 강론은 하느님 말씀의 연장이며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미사 성제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56항. 그런즉 강론과 미사 성제와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론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게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을 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은 캠피언 신부가 The Theology of the Sermon as Part of the Mass라는 제목으로 전례지 1964년 3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캠피언 신부에 의하면 말씀 전례에 있어서 말하는 사제와 듣는 백성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1.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함. 2. 이 구원의 사건을 믿으며 이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초대함. 3. 성체성사에서 이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도록 초대함입니다. 강론의 목적은 거룩한 역사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각성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체성사의 예절,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어떤 특정한 면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이것을 선포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구체적인 면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강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기쁜 소식을 각기 다른 면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론 작성을 위한 캠피언 신부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복음이 묘사하는 바 아직 구원되지 못한 인간 상태가 어떤 것이고 또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직 구원되지 못한 인간 상태 속으로 오시는지 이 점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이 강론을 듣는 신자들이 복음이 묘사하는 그 아직 구원되지 못한 상태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니 신자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러한 인간 상태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이 인간 상태에 들어오셨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현재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인간 상태를 구원하실 힘을 가지시고 이 미사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힘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촉구하고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도록 각자의 마음을 열어드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회로 건너갑니다. 개인주의로부터 사랑회로, 무관심으로부터 실천회로, 분리로부터 일치회로, 절망으로부터 희망회로, 한마디로 옛 생명의 혼란스러운 어두움으로부터 새 생명의 기쁜 광명회로 건너갑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캠피언 신부가 말하는 강론 작성 요령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조차 이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둘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우들이 당면하고 있는 아직 구원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 꼬집어 말하려면 거의 같은 말만 되풀이할 염려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제들이 잘 모르는 실정인데 참으로 교우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려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1963년 8월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전례 주간 회의 때 들은 강연이 생각납니다. 그때 사회자가 자신의 친구인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설교 준비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목사는 주일날 밤에 다음 주일에 설교할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을 주회하는 식으로 이 구절의 모든 면을 규명해 놓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간 내내 신자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의 일반적 동향을 알아낸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말에 가서는 자기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한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알게 된답니다. 신자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들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이용하시는 분은 세 부분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즉, 강론과 강론의 줄거리와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특히 줄거리에 각자 적당하게 살을 붙여서 이용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강론 끝에는 될 수 있는 한 신앙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문을 인용하거나 혹은 자작하여 만들어 붙였습니다. 미사 경문 중 찬미와 사랑과 그리움과 슬픔 등의 감정이 내포된 것을 골라 붙였는데 이 경문들은 내용이 풍부하여 설교자 제휘께서 이를 10분 응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론집이 이것을 생각해내고 강론하며 종이에 옮겨 쓰는 동안 제 자신에게 유용했듯이 동료 사제들께도 유용했으면 합니다.